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자랑한다고 내게 이루어올 것은 없겠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들려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몸째에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몸째에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들려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를 쳐서 내가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나는 기쁘게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정말로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에 나는 참고 또 참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기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겠고 나 자신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교활한 사람이어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우리 형제를 딸려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디도와 내가 똑같은 정신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자기 이속만 채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수군거리거나 턱없이 뽐내거나 소란을 떠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쓰라린 슬픔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5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 가운데 집어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아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폐어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 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권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지혜물과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사명인 복음 증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교훈이지만 바울은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과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운명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예감하는 숙연함을 6절에서 8절에 봅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자신에게는 아들처럼 헌신해왔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경건과 충성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유언 같은 권면이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디모데 후서의 결론 같은 내용으로 주변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안부와 부탁을 나누고 역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함을 읽게 됩니다. 대부분 오늘 첫 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로 나누게 되지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밭으로서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가시밭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되갚는 이치에서도 우리 모두의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가 전파해야 할 말씀은 다름 아닌 말씀, 즉 로고스로 인격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당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구세주를 보내신 구약에서 표현하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둘째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라는 엄중성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누울 곳이 없어 짐승의 구유에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한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온 인류의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당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투철하고 경건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엄한 명령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이 명령을 엄중한 명령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은 이제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반절인데 먼저는 어떤 이론이나 개그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런 진리를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의미는 이것이 앞에서 주어진 네 가지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2절 하반절인데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인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가르침으로 라는 것으로 봐서 네 가지의 방법이 모두 인간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의향을 전달하는 것이면서 비열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경건한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회가 어두워 갈수록 사람들은 흥미 위주가 되고 영혼보다는 순간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성향으로 인하여 진리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3절 상반절인데 때가 이르리니 란 역사는 계속 흐르고 이 역사의 종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느 시점이 되면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안타까운 때를 마음에 두고 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3절 하반절인데 사욕은 우리 주 예수도의 삶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까지도 행하셨던 모범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교회나 사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말씀이나 성령의 의지보다 더 우선한다고 하는 비극입니다. 개인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많이 두고 한 것인데,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승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4절인데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된 안타까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더 책임을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그 귀를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로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것에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장 14절 하반절에 당부가 바로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5절 상반절인데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권하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허황된 만들어진 이야기와 예수도의 복음과의 간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디모데는 그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5절 하반절의 당부를 전도자에게만 주는 당부로 치부해버리기 쉬운데 물론 여기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는 것이 디모데나 저에게 주는 당부가 분명하지만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당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에게 주는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명령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당부였다면 여기에서는 온 인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도의 오심과 함께 자신이 그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생 말미의 예고와 함께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말씀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가는 세월을 타다거나 불평이 없는 감사를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인데 바울의 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는 모든 제사의 마무리 제물로 사용됨을 봅니다. 민수기서 15장 3절에서 10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전제로 표현한 자신의 헌신조차도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도를 만난 후 자신의 동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으로 섬겼고 그런 믿음의 행로에서 후회할 것이 없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이죠. 신앙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런 확신을 바울처럼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8절 첫 부분인데 먼저는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중간에 앞부분인데 성경에는 적어도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 하여 예수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구원의 면류관이자 의의 면류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8절 중간 뒷부분인데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씌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예수도께서 자신이 그 영광 앞에 이르렀을 때 씌워주실 것이라는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확신을 고백한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 하반절에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여기 중요하게 살펴야 할 한마디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즉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인데 믿음의 기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 왕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시즌 1 마지막 회입니다.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언 전반부에 자주 등장한 개념 가운데 지혜와 정의 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즌 1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거듭 강조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당연히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식을 관통하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대저, 즉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둘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간곡한 당부가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는 당부입니다. 물론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뛰어난 지혜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 특히 자녀를 키워본 분들의 가르침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들의 삶이 지닌 의미를 소중히 음미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셋째,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책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넷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게으른 자에게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이른다고 한 6장 11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경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거듭 되뇌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개미의 꾸준함을 닮은 태도가 제 삶에서 약화되면 생각과 행동에 빈틈이 많이 생기고 삶에서 풍성하게 느끼던 측면들이 취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거듭 강조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정의입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제가 공의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룬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닌 정의에는 사람의 윤리를 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측면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 자리를 지니고 삽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둘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사를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싹틀 때 하나님께 배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이 방송에서 공의라는 표현과 함께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온 표현이 의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에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조화와 긴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분히 다 드러나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상태로 머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잠언 시즌2에서 읽을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먼저 보면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저와 함께 시즌1에 간헐적이지만 길었던 여행을 함께 걸어오신 분이라면 생명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백성으로 삼아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시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번영이나 영예와 같은 다소 물질적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복음에 담긴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준 편지들을 모두 함께 묶은 성경을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